시편 21편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거나 심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성경에 강조하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아주 여러 군데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다뤘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을 보시면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개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나라, 천하 만국의 그런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게 하는 그 심판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처분을 당하고 어떠한 대우를 당할까요? 그들은 항상 핍박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를 따르는 것으로 그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복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다루어 주시기를 그들은 소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악이 가득한 도성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던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고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을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그 창세기 19장과 비교하셨어요. 그때 그 패역함보다 심판날의 패역함이 더 패역할 것이고 그때보다 더 심판날이 사람들이 더 음란할 것이고 그때보다 더 죄가 가득하여서 그때보다 더 심한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4천년이나 더 되는 그날보다 지금까지 그 역사가 흘러오면서 철학적인 사유를 더 진전시키고 기술과 과학의 문명들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은 더 그때보다 더 교화되고 교양있고 교육을 받아서 그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흘러갈수록 과학과 기술이 진보될수록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끝간데 없이 폐역해지고 죄의 농도는 짙어지고 사람들의 그 죄는 그 사람들의 그 타락한 본성은 더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소망하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이걸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는 명령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만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르고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고 그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 완전한 구속을 받는 그 날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죄가 많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폐역하고 더 더러워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날을 간절하게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 날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는 그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그것이 항상 부딪히고 항상 충돌하고 항상 그것으로 핍박을 받고 항상 마음이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취가 있는 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 날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렸잖아요. 그 모든 은혜를 완전히 주시는 날입니다. 완전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날입니다. 그 죄악과 그 폐역하고 그 질병과 고통과 기도의 연약함과 신앙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끄집어 내어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날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곧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심판의 그 말씀, 진노의 말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심판을 부끄러워하는지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심판과 진노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고는 우리는 밑줄을 치지만 심판과 진노와 그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밑줄 치고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나훔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질투와 보복과 진노라는 말 단어가 이 한절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소개하자마자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훔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은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 니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누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성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하고 극악무도하기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그 가죽을 벗기고 살해하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 아이 된 여자와 그 아이들과 얼마나 그 무섭게 그들이 살해하고 살인했는가 하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되셔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파하시고 그들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고 여기서 보복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진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질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전혀 우리가 부끄러워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일을 이루시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그 자손들까지 멸하여서 절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더러운 것으로 절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하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요 그랬어요.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는데 옆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따라가 보면 열매를이라고 쓰여 있네요. 여러분 그 후손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후손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자손을 아이를 태의 열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 부모가 낳은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부모의 인격, 부모의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마음의 열매가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부모의 그 그늘진 모습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씨와 태 열매와 후손들까지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이 호세아 9장 1절, 3절 함께 보시면요, 아까 그 나온 말씀은 이방 나라 니느웨 아수르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백성들 안에서 약속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여서 그 에브라임이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처럼 그들이 1절 보시면요, 그래도 기뻐 뛰놀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폐역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세상에서 즐기며 기뻐 뛰노는 그 모습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은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렇게 가득한 죄를 행하면서도 지금 자신의 그 영적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저 기뻐 뛰노는 그 모습. 너희들이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큰 사랑을 버리고 그 세상을 쫓아가고 애굽을 쫓아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며 그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만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1절 보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입니다. 새같이 날아가리니.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떠나면 그때가 이 말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잉태하지 못하고 기르는 아이라도 하나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것, 속된 것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한 가지 개념으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임하시는 그 일을 기름 부음 받은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 아들 예수 우리 왕이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까? 바로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다릴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이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았지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로마서 2장 5절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고집불통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잘못한 거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 진노의 날에 심판과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쌓는도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렇게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기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그 사랑받은 자들이, 그 은혜받은 자들이, 그 약속받은 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되는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시는 그 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그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를 버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뉘우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절대적인 아버지이심을 부르짖으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자손 만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